성전과 신전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성전은 홀리 템플이고 신전들은 페이건 템플즈 복수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과 아테네의 신전들이라는 제목이죠. 24절에 손으로 지은 전, 그리고 25절에는 손으로 섬긴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설교 제목을 이제 한글로는 성전과 신전들이라고 했는데, 영어로는 부활은 앞으로 있을 심판에 대한 경고다라는 영어 제목을 썼습니다. 오늘 본문의 흐름이 그렇다는 것이죠. 성전 이야기를 하면서 부활 이야기를 하고, 부활 이야기를 하면서 심판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의 청중이었던 주후 50년대의 아테네 시민들과 사도행전 저술 당시 주후 80년의 독자 그룹이 다르죠. 30년 차이가 나는데. 둘 다에게 전달하는 메시지입니다. 아테네의 신전을 보고 놀란 바울은 1,000마일 떨어진 예루살렘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1,000년 생사고락을 함께한 성전을 떠나서 세계관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사도행전 17장이 본문인데, 주후 50년 사도 바울의 아테네 방문 시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앞으로 20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알수 없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동족 유대 형제들이 로마 제국에 대한 반란 전쟁으로 성전이 파괴될 운명입니다. 그 운명을 사도 바울은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의 선교 여행에 동참했던 우리의 누가 오래 살았어요. 성전이 파괴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70년이 무너진 성전인데, 10년 있다가 주후 80년 이 사도행전 17장을 기록을 했다는 것이죠. 80년에 누가는 성전이 무너진 걸 안다고 그랬고, 50년에 사도 바울은 성전이 무너진지 아직 몰라요. 이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테네의 신전 앞에 모여있는 아레오바고의 아테네 시민하고 바울을 잠시 떠나서 1,000마일이나 떨어진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보자라는 것입니다. 성전 스토리를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아직 파괴되지 않는 AD 50년대의 성전은 헤롯 대왕이 공을 들인 성전 수축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헤롯 대왕은 이미 죽었지만은 그의 증손자 헤롯이 있어요. 아그리빠 2세인데 개축 중인 성전을 보면서 한 사람은 정치하고 한 사람은 선교하고 그랬다라는 뜻이에요. 그 당시의 수준으로서는 굉장한 건축물입니다. 찬란하고 규모가 큰 거예요. 그럼 헤롯 대왕이 정축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정축을 하기 전에는 어땠을까요? 조그만했어요. 별로 큰 성전이 아닙니다. 초라한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그 초라한 성전은 사도 바울이 지금 활동하는 이 시기보다 500년 전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이 돌아와가지고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의 리더십 하에 새로 재건한 초라한 건축물입니다. 성전이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한번 파괴된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사도 바울의 기준에서 볼때 20년 있다가 두 번째 파괴될 것입니다. 또 500년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주전 거의 900년대에 지었습니다. 원래는 아버지 다윗 왕이 세우고 싶어 했던 성전입니다. 그 성전은 예루살렘 터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은 혹은 시온은 그 당시에 원주민 여부스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베냐민과 유다 지파 사람들이 차지해 했습니다. 그 유다 지파에서 이제 다윗 왕, 솔로몬 왕이 나왔죠. 그런데 다행히 피비린내 나는 전투를 통해서 뺏은 시온성이 아니고 예루살렘이 아니고 여부스 사람 원주민들이 투항하는 바람에 무혈 입성했습니다. 뭐 어쨌든 승승장구한 아버지 다윗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눈에 뭔가 씌었어요. 사무엘하 24장 1절과 역대상 21장 1절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유다의 인구 조사하는 행위를 했던 것이죠. 이제 똑같은 내용인데 책이 달라요. 역대상도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니라. 계수, 예, National Census이죠. 미국으로 치면 센서스, 10년마다 합니다. 인구가 얼마나 있느냐. 인구조사, 이게 뭐가 잘못됐어요? 아니, 당연히 우리가 나라가 있으면 인구조사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방을 위한 세금 조달용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왕이 최고니까 왕권을 지키기 위한 세금 조달을 위한 인구조사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나 이스라엘, 즉 유대인들한테는 이게 잘못이에요. 하나님이 그 땅을 선물로 주셨다는 대원칙을 못 믿어서 그런 거예요. 못 믿으니까 세금을 걷어가지고 나라를 운영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행복과 안전을 보장한다는 원칙을 깬 큰 잘못입니다. 자, 이 잘못이 계기가 되어서 그 다음 한 단계의 업그레이드 된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제단에 올리는 플랜이 가동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거기에 근사한 땅을 구입합니다. 이 땅 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됩니다. 예, 우리 성경은 성전을 짓는 행위 굉장히 긍정적이고 하나님을 모신다는 의미에서 뭐 칭찬하고 좋은 의미의 성전으로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옳지 않은 짓입니다. 하나님을 제단 위에 올리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그 신을 가두어두는 괴이한 행동이에요. 이것이 구약 신학의 일관된 기조입니다. 이 사무엘서 있는 여기에 보면은 성전을 지었다. 그 왕정시대의 정체성과 이스라엘의 민족적 통일성을 강조하는 목적이 있었죠. 우리 인간의 역사관으로 볼 때 하등 잘못된 게 없는 것 같이 우리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다시 뭉쳐가지고 좀 나라를 일으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공동체를 회복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 한번 들어보자.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 이 정체성이 재건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필요성은 있었죠. 그런데 제일 앞에 첫 마디에 여호와께서 격동시킨다는 사무엘 하를 보세요. 그 다음에 사탄이 다윗을 충동해서 이스라엘 계수한다라고 이거 의심해 본 적이 아마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키가지고 인구조사를 시켰다? 그런데 똑같은 그 행위를 가지고 왜 다른 책에서는 사탄이 다윗을 격동시켰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이것은 신학의 발전이라고 그래요. 사무엘 하의 신학이 역대상의 신학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유대인들은 악이 뭔가? 도대체 우리나라를 이렇게 망가뜨리고 멸망시킨 그 악이 도대체 뭘까? 사탄이 어떤 역할을 했을까? 라는 철학적인 사유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했다는 뜻이에요. 왜 우리나라가 망했느냐? 그래서 이 역대기를 쓰는 사람은 사탄이 다윗을 충동질한 거 아니냐? 우리가 옛날 기록에는 선조들이 여호와가 다윗을 막 흔들었다고 생각하지만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면서 이 생각이 신학이 바뀐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악의 기원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별하려고 하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인데 아니 그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망하게 하실 수 있을까? 그럴 수는 없지. 여기에 사탄, 악이 개입했으리라라는 신학적인 변화가 일어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러한 논란이 소용이 없어요. 아니 뭐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하게 하고 사탄이 다윗을 충동하게 한다는 그거 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게 오늘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의 요지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2장 19절 20절 잘 보시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가지고 유대인들하고 막 다투는 이야기예요.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너무나 강렬하다는 거예요. 뭔가를 이야기하고 싶은데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안 했을 뿐이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제가 아까 사도 바울도 보고 있고 헤롯 대왕의 손자가 그때 정치하고 있는 AD 50년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성전에 방문했을 때는 AD 25년이에요. 혹은 26년이에요. 27년이에요. 28년 막 비슷해요. 뭐. 25년에서 50년으로 점프한 이야기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예수님 당시에 그 성전은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헤롯 대왕의 정축 프로젝트가 이미 46년 전에 시작됐대요. 정치적으로 과시하려고 크게 지은 거예요. 헤롯은 그랬다는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프라우드하게 생각을 해요. 아주 바보입니다.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옆에 에돔 사람입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이니까 아부 잘해서 권력을 유지하고 유대인들을 갖다가 폭력적으로 다스리기 위한 힘을 얻기 위해서 이 성전을 크게 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프로젝트가 언제까지 진행되느냐. 손자, 증손자 헤롯 아그리파 2세 때인 AD 63년에 그 정축공사, 개축공사가 완공이 됩니다. 이후 7년을 견디지 못하고 AD 70년 로마의 티토 장군의 군대에 의해서 성전이 완전 파괴가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17장을 공부하는데 24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신다. 사도 바울이 지금 아테네에 가서 전 이야기예요. 템플즈. 아테네에 신전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때 아테네 처음 갔습니다. 그 신전을 보고 처음에 받은 충격은 굉장히 컸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전은 사람 손으로 지었다. 당신들이 말하는 신들이 이 전 안에 있는 줄 아느냐?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출신이 어디입니까? 유대인이에요. 예루살렘 몇 번 왔다 갔다 했어요. 성전 앞에서 가서 말씀도 전하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머리에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꽉 배어있는 똘똘 뭉쳐져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이라도 좋고 제우스 신이라도 좋은데 그 신들은 성전 혹은 신전 안에 없어?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생각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왔던 바울의 생각을 담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무엘서에 있었던 역대기에 있었던 하나님이냐 사탄이냐 인구조사를 하게 한 논란이 이 헤롯 대왕의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예수님의 이 말로 정리가 다 돼버렸어요. 3일 동안 일으킨다는 것은 이 성전이 내 몸이다.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일어난다고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언유적이지만 예, 부활의 의미가 담겨있는 성전입니다.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우리 사도 바울이 모를까요? 모를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발언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바울은 지금 아테네의 신전이든 예루살렘의 성전이든 손으로 지은 전 말이나 이미지나 이야기나 모티프가 잡히기만 잡히면 직접적으로 연결시키고 싶은 주제가 부활입니다. 직통으로 연결하고 싶은 메시지를 항상 준비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이야기하는데 부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이거는 우리 논리적으로는 연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쉽게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금 사도 바울이 이방 땅 아테네에 가가지고 성전도 아닌 신전들 앞에 가가지고 부활 이야기를 한다.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여기에 완전 무장이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전하고 싶어하는 것이죠. 자, 부활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부활 다음에 심판을 이야기해야 돼요. 왜 그러냐? 오늘 본문 30절, 31절을 보셔야 됩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모든 사람들은 회개하세요 했는데 이것은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제가 이걸 문장을 좀 바꾸고 싶은데요. 논리적으로 성전이 있었다. 갑자기 부활 이야기가 있다. 그런데 심판으로 연결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해하는데 도움도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런데 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꼭 나누고 싶은 포인트가 이것입니다. 부활과 심판의 관계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사람에게 그 심판이 실제로 다가올 것이라는 확정이요 선언입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 같죠. 끝까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 황 목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AD 70년, 주후 70년 성전 파괴가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건 논리적으로는 안 맞아요. 근데 우리는 보통 부활 하면 무엇을 우리가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나도 부활한다라고 막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미안합니다만은 사도행전 17장의 주제는 나의 부활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 때문에 40년 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망했다는 것이죠. 심판당했다는 것이죠. 이 본문을 보면은 회개를 촉구했는데 촉구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했다. So what? 이 부활은 하나의 증표인데, 하나의 사인인데, 40년 후에 있을 예루살렘의 멸망이다. 고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예요. 나라가 망할 것인데, 그것을 보기 전에 지금 회개하세요. 이런 이야기. 바울 설교의 핵심 논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단순한 기적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인류에게 책임 있는 선택을 요구하는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부활입니다. 부활의 의미를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강조점이지 나의 부활이 강조점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이유?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 좀 처음 들어보시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회개해야 되는데 그게 이유가 뭐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오늘 성경 본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31절 다시 읽을게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믿을 만한 증거를 부활을 가지고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공의로 심판할 날이 있음을 증거한다는 것이죠. 논리적으로 안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멸망할 것입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 부활은 심판의 날이 실제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는 경고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유대식 세계관에 항상 성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 땅에 와보니 신전들이 많습니다. 성전이든 신전들이든 그곳에 하나님도 신도 계시지 아니하심을 사도 바울이 증거하지만 실상은 그 성전의 이미지에서 출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결시키고 그 부활을 증거하는 이유는 당신들의 나라, 이 땅의 나라 70년에 망할 것이라는 엄중한 경고임을 오늘 받습니다. 주님, 이 부활의 의미가 새롭게 다가올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